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12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드리는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그 겸손한 왕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셨던 모습, 그리고 이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참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을 때는 결국은 이제 썩어지는 밀알, 한 알이 밀이 썩어질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저희들에게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뭐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소리들을 제자들도 함께 또 무리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그들을 위함인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바로 그것은 인자가 들리면 세상,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살펴보는 37절부터 내용은 어쩌면 지금까지 요한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이제 13장부터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무대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으로 13장에 가면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또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4장부터 마지막 다락방,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14장에서 16장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20장까지는 이제 18장,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우리가 부활 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의 여러가지 지금까지 가르침은 사실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요한이 지금까지 가르침을 돌아보면서 먼저 37절부터 47절, 43절까지는 예수님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표적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43절까지 다루면서 두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더 이제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을 요약하는 내용이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했는데 그것도 그들 앞에서 했는데 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이제 38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정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구절을 소개합니다. 38절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은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종의 모습 그 모습을 예언한 장인데 그 53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그리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팔 누가 지금 우리가 전달해 줬지만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 후반부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40절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 잘 아시죠? 이제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보내십시오 라고 반응을 보였던 그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너는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인고 하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 이사야가 선포하게 되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누구만 깨달아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네가 선포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원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악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이사야 당대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일도 하시느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정서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한테는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균형이 필요한데 오늘날은 설교가 잘못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 자체에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자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하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면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습니다. 하나는 완악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성경이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주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구절만 요 말씀을 이렇게 딱 키워 놓으시고 우리 이사야 63장 한 구절만 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인데 저는 이제 그 특별히 청년 시절에 한번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뭐 다른 것 제껴놓고라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 1045페이지입니다. 1045페이지. 저는 이제 그 한번 요 말씀 찾아오시고요.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어쩌면 제 기억에 제일 열심히 묵상을 했고 또 제일 많은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성경 공부, 모든 모임에 사실은 참 헌신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저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참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제 한 2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이게 주님이 그냥 간헐적인 은혜는 주시는데 소위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깨지는 경험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들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이 영적으로 아주 공경에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성경을 한 구절을 읽었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17절 이사야 6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제가 처음 정말 그 통곡을 했던 게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역설적으로 특별히 17절 말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래서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까? 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왜 발부둥을 쳐도 이 길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사가 이야기했죠. 77절 마지막에 원하건대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정말 돌아와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사실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구원받고 싶은데, 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저를 자꾸만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저를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 구절을 보시면 16절,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런 어떤 완악하고 이렇게 주의 길에서 떠나는 우리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바로 이런 완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악했고 얼마나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며 살았는지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그 넓이와 그 깊이대로 사실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상황 자체가, 저는 이 말씀 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는구나. 바로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쩌면 오늘날 아마 특별히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뭐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이시죠. 그런데 저는 아마 제 기억에 가장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캄캄해진 저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 43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특별히 믿는 자, 그런데 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믿는데 그들은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때는 종교적인 공동체가 생활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종교적인 신앙적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 삶이 바로 벼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워서 그들은 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유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서부 검찰청에 가서 이제 그 신우의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죠. 요즘은 그 특별히 검찰이라든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종교란을 기재를 못하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를 기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셔도 누가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서류상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신우회라든가 이런 모임으로 인도하려면 본인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직의 성격상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백. 나타내지를 않는다. 분명히 많은데 보통 우리 확률적으로 그런 어떤 뭐 법조 쪽에는 어떤 분 한 3분의 1까지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지를 모른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왜 그분들이 고백을 못하느냐, 나타내지를 못하느냐. 일단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훼손이 생긴다. 그리고 또 그런 직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고 욕을 꽃배기로 얻어먹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나타낸다. 저는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참 지배적이구나.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제일 이런 장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큰 교회 가면 아이고 서로서로 이렇게 한 번씩 오셨다가 서로 놀라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서로 굉장히 놀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바로 이 장면이죠. 출교당할까? 친구들의 모임에서 출교당할까? 아니면 가족들의 모임에서? 아니면 직장인들의 모임에서 내가 변방에 몰릴까? 두려움 때문에 믿지만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중심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마 이제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바로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지만 출교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광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광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제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출교시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맞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4절부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정리입니다.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쳐 이러시되, 이거는 이제 나사로한테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럴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때도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십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보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청년들 섬기면서 하나님, 목사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주 큰 애가 이제 6살 때가 저한테 묻더라. 아빠 하나님 보여.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 애가 이제 하는 말, 아빠가 왜 나는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애 마음이 상처를 주는 마음 말을 했는데, 네 마음이 더러워서 안 보인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아줌마 안 보이는 거는 더러워서 그런 거다.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에 저는 참 이게 질문이었어.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되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제 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이거는 주님의 행동이시지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군요. 바로 이런 분이셨군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셨군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고 싶으시면,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오셨느냐?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우리는 주의 길에서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48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참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8절을 보십시오. 49절,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말할 것, 이룰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이 20일 특세를 진행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너희들의 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은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을 줄 것인데 왜 그 말씀을 거부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절 말씀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기대하시는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캄캄 어두운 눈과 완악한 마음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 바로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이시고 영생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믿으면 바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